여러분보다 오히려 제가 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다면? 그렇죠? 또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집시다. 차라리 좀 문을 열고 좀 서늘한 느낌을 가지시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는 여러분의 눈꺼풀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점 내려오시죠. 힘들죠. 또 피곤한데 어제 저녁에 아마 잠자리가 바뀌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자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참 여러 질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달은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고 저도 시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 좀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저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마음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어떤 종류의 질문인지 좀 차근차근 좀 답변을 하려고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써서 내신 분들 지금도 여러분께서 쓰실 분들은 제 답변을 들으면서 또 질문이 생기는 분들은 또 써서 계속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빛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빛으로 나가도록 애써보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얘기입니다. 왜? 아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병우 목사는 영원히 불타고 형벌받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느냐?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강병우 목사를 주의하라. 그런 글을 가끔 제가 읽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지옥이 없다는 강 목사를 주의하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삽으로 파고 들어가면 저 지구 중심에 저 밑에 불타는 지옥은 지금 없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현재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기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불로 태워 죄로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지글지글지글 태워서 형벌 주고 지금도 어딘가 계속해서 형벌과 고문하고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적이 말이죠.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들어오니까 얼른 마루 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오다가 이상한 그 발이 있으니까 이처럼 누구냐? 그러니까 도둑이야. 도둑이 주인 보고 도둑이야.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몰래 들어온 오류가 말이죠. 진리를 얘기할 때 도둑이야 그래요. 누가 도둑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지옥이 있지만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닙니다. 태워서 악인들을 불에 태워서 죄로 만드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하는가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연히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는 거기에 이제 예? 지옥에 간 부자가 파면서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이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6장을 보면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4장 그렇죠? 15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비유를 말씀하세요. 특히 1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은전 얘기가 나오고 그죠? 드라크마 얘기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탕자의 비유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16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화가 바로 거지 나사와 부자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화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여기에 13절 보십시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에 와서는 청지기의 비유를 하죠. 아주 지혜롭게 주인의 돈을 쓰는 그런 비유를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비유가 부자와 거지입니다. 15장에서 계속해서 비유를 계속 말씀해 오고 있기 때문에 16장에 있는 이야기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드라크마 진짜 잃은 양 그 다음에 또 그물로 고기들을 다 잡아가지고 나중에 해변가에 와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고 이런 것이 실제 있는 문자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그물을 내려서 다 잡아가지고 교회 갖다 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그 내용 뜻, 교훈만 꺼내게 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한 그 이야기 자체, 상징 자체는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비유로 설명한 그 내용과 상징 자체를 문자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다간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은 지옥에 가고 부자는 천당에 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억울한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보고 울분이 얼마나 솟구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무시받는 가난한 그런 계급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류는 무시받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답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님께서 폭로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속이 분통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민요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민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 어느 가난한 자는 부잣집 그 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가 던진 쓰레기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는데 그 가난한 자는 천당 가고 그 부자는 교만하고 의식되던 부자는 지옥 갔다. 예?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민요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왜? 가난하고 억울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요.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런 민요를 지어서 불렀죠. 울메대선 봉선화야. 그거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옛날에 민요로 지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민요, 압박받는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민요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민요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부자는 하늘에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에 가고 왜요? 돈과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니까.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그렇죠? 예? 부하면, 예? 비즈니스가 잘 되면 돈 잘 벌면, 아, 주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집을 큰 거 지면, 교회가 큰 교회를 지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마귀의 축복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직결지어지고 그렇죠?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자, 어쨌든 말이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지적하실 때 한번 보십시다. 19절. 만약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십시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업신여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천당에 가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가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뻐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화고 비유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는 민요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용하시면서 이 돈을 좋아하고 또한 이 재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구원받는 증거다라고 가르친 그 당시 잘못된 신학과 부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아브라함이네. 그리고 어떻게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네.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이야기지 이 이야기는 실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하늘을 보내요. 서로 건널 수 없는 수렁이 있는데 지옥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지옥을 볼 수 있네. 참 이상하죠? 보세요. 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갔다 왔다. 내가 본 하늘, 내가 지옥을 보았다. 그런 계시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썼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책 읽어본 적 있으시죠? 다 가짜입니다. 그 다 가짜고 그 다 이상한 마귀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을 보고서 이상한 그런 그것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꾸며내었던지 아니면 정말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주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늘과 지옥이 있는데 서로 내려다보면서 서로 보고 대화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어머니가 지옥에 불타는 외아들이 엄마 엄마 아브라함이여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나한테 물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어머니에게 그 천국 잘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 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며 타고 있는데 나라도 구원해 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지옥과 천국이 서로 볼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보통 큰 문제에 당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서로 볼 수 있는 이건 아주 잘못된 적용이고 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요 저 하늘에 가 있는 나사로를 좀 살려서 다시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좀 경고해가지고 나처럼 이 지옥이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그러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기 보세요. 그러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활시켰습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좀 추우십니까? 이젠 그럼 창문을 좀 닫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서 그렇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을 읽고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치 않는 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보내도 안 듣는다 이 사람아. 예?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곧비를 붙잡고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완악해집니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은혜 시간이 끝난 입장입니다. 무서운 입장입니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기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15장부터 있는 쭉 예화들이고 16장에도 계속되고 있는 예화입니다. 예화는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다음에 그 예화 이야기는 던져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열심히 경주하였습니다. 거북이 토끼는 자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많이 이기니까 그만 그 중간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계속 열심히 부지런히 기었습니다. 나중에 만세 토끼가 깨보니까 거북이가 기었습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멈추지 말고 노력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기어라.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유 자체는 토끼와 거북이는 버리고 그 안에 그 비유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교훈만 받자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복음 16장 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지옥을 주장하려고 애를 쓰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자, 말라키서 4장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키서 4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좀 보십시다. 말라키서 4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 태워서 없앤다. Burn them up. 태워서 더 이상 자취를 남기지 않게 태워버린다. 그렇게 초계 뭐예요? 마른 불이에요. 마른 불에 한번 태우면 금방 확 타워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하를 설명합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처럼? 죄와 같으리라. 죄와 같으리라. 그렇죠? 죄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시편 여러분, 여기 우리가 봐야 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구약성경 찾으니까 아이 목사님 구약 말고 신약을 가져옵시다, 신약.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시편 37장 시편 37장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악인을 주님께서요, 죄와 악은 태워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애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거기에 흥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둘째 부활이 생겨요. 그렇죠? 둘째 부활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제가 이런 거 다 찾으며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5장에. 부활이 두 개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악인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악인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부활하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우리 초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두 번째 재강림하실 때는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두 번째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어디에 그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죠. 그 무렵에 가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저들과 합하여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어떤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기쁘게 만나서 같이 합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휴거라고 부르면 또 좋습니다. 뭐 휴거든지 성천이든지 이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공중에 계실 때 우리가 끌려 올라가 우리가 성천에서 공주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가 예수처럼 나타나서 빛나는 옷을 입고 이 땅에 다닐 때 저건 예수가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떠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께서 오실 때고 악인들의 부활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년기가 또 없대.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기가 있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 한글을 읽을 줄 모르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글만 읽으면 해결돼요. 걱정할 게 아무. 한글만 읽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보면 그게 순서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17장과 18장은 뭐예요? 17장과 18장은 이 삽입구장이에요. 바벨론의 정체가 음료 정체가 무엇이냐? 음료 심판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17장과 18장이에요. 근데 12장은 참교회 족보가 나오고 13장은 참교회를 방면에서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핍박이 나오고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의 기별이 나오고 15장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16장은 일곱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고 17장과 18장은 그러면 심판받는 바벨론이 누군지가 그 정체가 설명이 되어 있고 19장은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오세요. 그 뒤에 천사들이 흰말 타고 따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는 것을 다른 데는 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도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19장에서 흰말 타고 오신다고 했냐면 그땐 전쟁이니까 악과 이 선의 마지막 전쟁이니까 전쟁 때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신 개선장군 흰말 옛날에 개선장군은 흰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예? 흰말 타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데리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깨워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분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엔 흰말 타고 오시는 개선 장군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오셔서 심판하시는 다음에 19장에 보면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어요. 무적행에. 무적행이 뭐예요? Bottomless pit. 밑바닥이 없는 구멍, 세상에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 어디 있어요? 예? 참, 밑바닥이 없는 이 웅덩이는 없는 표현이죠. 그게 뭐예요? 진리의 기반과 밑받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bottomless pit이에요. 그렇죠? 무적행. 그래서 사실 보세요. 그 무적행이라는 그 단어는 말이죠. 이 저 아비소스. 이 헬라말로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그 아비소스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혼잡해 있는 바벨론 같은 상태인데 그 아부소스란 그 단어를 갖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 뒤섞인 그 상태 질서가 없고 빛도 없고 정말 그런 상태를 아부소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다 불타버리고 악인을 심판하고 남아있는 건물도 없고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 불꽃 같은 영광으로 악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죽은 악인들은 그냥 무덤 속에 있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불에 다 터져 죽어버리고 그렇죠?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의인과 함께 데려가셨을 때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황폐한 곳이에요. 이 지구가 황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받기 이전에 지구의 그 혼돈스러운 광경으로 표현해서 그게 아부소스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런 곳에 마귀가 천년 동안 붙잡혀 있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황폐한 지구에 붙잡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거 오해될 거 없어요. 순서대로 저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장은 설명하기 위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으로 알아듣고 순서로 쭉 가면 돼요. 오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런 입장에서 보십시다. 이제 20장 7절 그때 보세요. 이때는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합니다. 왕 노릇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었어요. 그것이 세 가지 지도자의 직무입니다.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은 심판하는 권세에 있고 제사장은 중보의 사역을 하고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책을 펴서, 여러분 지금은 하늘에서 책을 펴서 천사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자들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기 동안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책을 펴서 뭘 볼 것이요? 누가 왜 못 왔는가? 왜 우리 교회 목사가 못 왔는가? 장로가 못 왔는가? 우리 부모님이 못 왔는가? 왜 내 자식이 못 왔는가? 그 내 진실한 친구가 못 왔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책을 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요. 그래서 그게 왕 노릇이요. 왕은 심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자,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세대주의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엉뚱한 데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악인들은 죽은 상태에서 그냥 있고 시체를 누가 묻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지구상은 황폐하게 되었고 아부소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년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잠깐 놓여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감옥이라고 말해요. 감옥. 이게 간이에요. 지옥은 저기 밑에 땅 밑에 파고 들어가면 저기 영차 파고 들어가면 저 밑에 불타는 어떤 지옥 감옥 같은 것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역사해요? 지구상에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그의 용과 그 부하들을 어디로 내어쫓으셨다? 이 땅으로 내어쫓았다. 땅이. 이 지구에서 역사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구가 어떤 의미에서 죄의 감옥이요. 죽음의 감옥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그가 아무리 사람들과 나라를 괴롭히거나 또 유혹하고 꼬이려고 해도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있어야지. 천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완전히 황폐된 곳에서 마귀와 그의 부하들과 할 일이 있어야지. 그들이 뭘 봅니까? 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을 안 하겠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천년 동안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참해 보세요. 곡과 마곡 전쟁이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북방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악인들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저희가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니까. 이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악인들이 부활하니까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죽은 악인들이 몽땅 부활하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모르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일어나서 또 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평하셔서 온 우주가 볼 때,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 옳습니다. 저들을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무조건 이제 가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 그 미혹당하고 속임당한 인간들도 저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했고 천사를 다 보내고 성령을 다 보내서 감동하셨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듣지 않아서 그들이 저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 심판을 베푸십시오. 저들은 더 이상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없애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다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서 제가 돼서 없애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 목사님, 그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괜찮네. 한 번 딱 죽으면 그만인데, 그럼 실컷 살다가 괜히 나 지옥 무서워서 괜히 떨었네. 그런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무엇 때문에 믿었어요? 지옥 무서워서 믿었어요? 지옥 그냥 불로 싹 태워서 제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이, 그런 걸 괜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제 앞에서 튀어나왔지. 그렇죠? 여러분, 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아, 여기 세세토록 끝이지 않고 영원토록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진을 둘러서 공격하려고 한다.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떠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볼 때, 그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이거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로 표현했어요. 그럼 내려오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이 참회예요. 천년이 끝남에 하늘에서 성이 내려와요. 그 성 속에 누가 있어요? 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빼앗자, 저건 원래 우리 것이다. 누가? 마귀가 한 번도 속여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천년 동안 깜깜한 데 갇혀있고 유혹할 자도 없고 괴롭게 할 자도 없고 그냥 그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천년기 후에 하나님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의인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부활한 악인들을 한 번 더 선동해서 와, 우리가 숫자 더 많다, 가서 빼앗아라 하고 확 달려올 따라님께서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주십니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우주 천사들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한번 봐라. 내가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놈들이 그래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는 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봐라.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천사들과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 빨리 없애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지옥이고 이것이 지겨운 것입니다. 그들이 병이 낫지 않은 이런 쭈그렁 방덩이와 병난 그 고통 가운데서 저런 식으로 계속 살게 하면 주님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병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어찌하랴. 주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 달려올 때 마귀가 한 번도 그들을 이제 선도해서 와 달려올 때 이 지구상에서 일생 동안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이제 눈에 보이는 마귀의 명령을 따라 마지막 한 번 그들이 진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악으로 인쳐지고 그들은 회개할 수 없게 그렇게 딱딱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바로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마귀가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시여 악인들을 조금만 시간 좀 줘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다 마귀 돼요. 마귀 형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짐승의 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때 와 달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 할머니가 안 와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진실한 할머니가 하늘에 안 왔어요. 왜 그럴까 하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할머니가 달려와 생전에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를 막 내고 막 이렇게 막 무서운 얼굴하고 정말 이 손등으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벽을 갈가내리듯한 그런 모습으로 막 달려는 모습으로 저분은 내 할머니가 아니야. 가만히 보면 맞긴 맞아요. 비어나지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전혀 거듭난 경험이 없었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니 왜 저런 자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는 의문이 남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을 펴서 다 포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아서 악인들이 도무지 영원히 같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주여 빨리 없애십시오. 우리가 차마 끔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유황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태우는데 태워서 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너 예수 믿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팔을 벌렸다.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안 믿겠습니다. 믿어. 못 믿습니다. 믿으라 그랬다. 못 믿습니다. 그래 일로 와. 지옥불에 태어나서 아니 60, 70평생 동안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60, 70평생 동안 고통당해 죽게 하시든지 왜 영원토록 태우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악마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지옥불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은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것은 교황권에서 온 거예요. 이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온 거예요. 다른 이교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얘기한 것을 이것을 얘기하고 설명하니까 강 목사는 지옥이 없다고 말한대요. 오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16장은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세토록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세세토록이라면 여기 보세요. 11절부터 봅시다.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예? 왜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의인들 심판이에요? 악인들 심판이에요? 악인들 심판이요? 의인들은 이미 첫째 부활 때 참여하고 살아있는 자들 예수께서 오실 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천년기 이후에 천년이 참여해 천년기 이후 얘기니까 여기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부활해서 악인들이 심판인데 바다가 내어주고 무덤이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고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그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하늘에서 책을 펴고 다 심판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태우시는데 어떻게 태워요? 여기 봐요. 사망과 음부도 이 음부는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덤이에요. 무덤. 하데스. 이건 무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지옥이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사망과 음부도 무덤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눈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때는요 사망도 더 이상 없고 음부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원한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태워서 없애세요. 악도 없고 악의 창시자인 루스벨 마귀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죄도 없고 몽땅 태워서 악, 죽음, 병 이런 것들은 일단 다 없애버리세요. 누구만 있어요? 의인만 있고 영원한 세상만 있어요.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어디 여기에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그런 이 불못이 세세토록 올라간다. 뭐 연기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사야 34장만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 34장.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께 제가 목이 잠겨 있어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IQ가 그만하십시다.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너무 기뻐하실 너무 기분 나빠하실까 봐 야,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내 IQ를 다 따진다. 그렇게 할까 봐 지금 그만하고요. 이사야 34장 보십시다.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신호들은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어떻게 하고?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 보니까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예?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있어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여기 보세요. 자,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사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수들이 열기가 올라가고 불이 꺼지지 않고 영토록 타는데 그 속에 부엉이는 있고 이린 있고 짐승들은 있네.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앞으로 멸망시키고 심판할 텐데 꺼지지 않은 불로 그 성문에 놓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문에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올라간다. 영원히 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그 불의 목적이 영원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악인들과 아니면 태울 것, 그 대상을 태우다 태울 것이 아직 있는 한 타요. 태울 것이 더 이상 없으면 꺼져요. 그것을 태울 것을 몽땅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안 꺼져요. 연기가 꺼지잖아요. 그게 영원한 불이고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연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 유다서 7절에 말했어요. 내가 영원한 불로 멸망시켰다. 그럼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여 재가 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 곳에서는 영원한 불로 멸망시켰는데 한 곳에서는 재가 되게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좀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를 펴세요. 예레미야 23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0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안 한다? 쉬지 아니한다. 이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주님께서 악인과 악한 것들을 태워서 없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져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꺼져요. 주님의 노와 심판은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불이고 영원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헨나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헬라말로 음부 또 지옥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되는데 게헨나는 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에 흰놈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골짜기에 무엇이 있는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장에는 항상 쓰레기를 갖다 대니까 불이 꺼질 날이 없어요. 항상 불타고 있고 항상 구더기가 팍 튀어나오고 말이죠. 연기가 계속 세세토록 올라가고 말이죠. 그는 어릴 때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쓰레기 처리장에는 항상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왜? 지옥은 없으니까. 그 지옥에 대한 단어를 만들다가 어떻게 해요?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게헨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빌려가지고 지옥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거길 보면 항상 불이 타고 있고 항상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것을 지옥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니면 구더기가, 여러분 불이 타는데 왜 구더기는 또 안 죽나? 쓰레기 처리장을,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표현을 설명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웬만하면 우리 저기 32가지 책자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오.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멀리 오신 것에 감사해서 저도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쉰 목소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의 IQ가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가지 말죠. 여러분 너무 분명해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책자가 있으니까 가져와서 읽어보세요.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고 자꾸 고집해서 그래요. 성경은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서 연구하면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그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은 그것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의 삼림을 주장한다. 예수님 세 번째 오시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에 태어나신 것이고 재림은 심판하고 의인들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천년기가 있고 자꾸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황폐된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그 황폐된 것에 마귀가 붙잡혀 있다가 천년이 끝나니까 두 번째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나중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예수 이 천년기가 있어요.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천년기가 있어요.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고 악인들은 죽어서 땅 속에 있고 마귀와 악한 천사는 이 황폐한 곳에 붙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리가 타고 천천만만 천사가 대동하고 그 위에 높은 흰보좌 위에 예수께서 타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악인들을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태워서 제가 돼서 없애게 한 다음에 죄와 죄의 창시자 마귀와 악을 무덤까지 사망 자체까지 태워서 없앤 다음에 새 출발이요. 원래 반역과 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의 도말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맨날 우리 자식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천국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만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와 무덤까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삼림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오시는 것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인들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겁니까? 땅 속에 있는 겁니까? 다니엘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흥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또 슬슬 잠이 오십니까? 제 얘기가 제가 말하는 것이 자장갑니까? 강입니까? 강입니까? 확실합니까? 저 뒤에도 문 좀 여세요. 여러분 자꾸 좀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은 약하다. 그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누군들 뭐 이런 데서 해방된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또 영혼이 떠나시다. 봐라, 예수님 영혼이 살 빠져나가시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숨이 거둬졌다 그런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며 바위가 터졌어요. 그때 무덤이 열리며, 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야, 내가 생전 처음 봤다 그런 분들 솔직히 계시죠? 예, 여기에 보세요. 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요?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어느 예루살렘? 하늘 아니면 땅? 땅 예루살렘.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위에 갖다 놓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루살렘을 그 당시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물론 쉐키나의 영광이 없지만 그렇게 예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이게 신비하게 많은 말이 무성한 소문이 퍼질까 봐 예수님께서 이건 짧게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예수님만 나온 줄 아세요? 그 주위에 있는 무덤에서 의인들이 확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있는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있는지 모르고 에녹이 있는지 모르고 나와서 어딜 갔다 그런 성에 들어갔다. 혹시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맞습니까? 지구세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어디에? 유대 광야에 있었겠어요? 몰라요. 40일 동안 어디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지 가르치신 내용은 알아요. 예?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다시 가르쳤어요. 확신시켜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했어요. 장한 나다. 내가 왔다. 와. 예수님 못 자국 보고 예수님 창 자국 보고 야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남아서 40일 동안 하늘에 가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눈에 보는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나 그런 것보다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는 힘이 훨씬 더 커요. 그들이 한번 봤는데 와 내가 노부와 봤다 천사를 봤다 해도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천사를 봐서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사 두 명을 봐야 돼요. 나중에 천사 열 명을 봐야 믿어요. 나중에 천사의 군단을 봐도 믿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큰 증거와 기적 눈에 보이는 현시 계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조심하세요. 왜냐면 아세요? 그런 거 함부로 주면요 여러분들요 큰일 나요. 그거 한번 봤다가 마음이 변했다. 그럼 뭘 보여서 이런 마음을 돌이키실까요?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그렇게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가 마음이 식어버렸어. 그럼 이제 뭘 봐야지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요? 그런 거 없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축복, 복이 있다고 여러분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영혼이 변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켰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 놀라운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내 이름은 엘리야인데요. 아 엘리야 참 올라갔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 웃으면서 생각해보시오. 당신 누굽니까? 난 요셉인데요. 그 요셉, 그 창세기 그 요셉? 생각해보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다니엘. 그 유명한 그 다니엘?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나가고.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성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이것 때문에 또 이상한 자꾸 가르침이 있을까 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닫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의 옛날 과거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다니엘, 요셉, 뭐 예레미야, 이사야 무슨 이런 사람이 일어났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보시면 4장,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죄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데리고서 열매로 선물로 증거로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걸 여기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성도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시여 천사들아 내가 이룬 구속의 역사가 앞으로 이런 자들을 만들 것이다. 첫 열매 증거로 그들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10명, 20명, 50명, 100명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성도가 그랬어요. 아 하늘에 올라가면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누굴까요? 누가 24장로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항상 24장로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들. 여러분 한국에 배심원들 있죠? 요새 배심원 제도 있죠? 주리 심판할 때. 그렇죠? 민간인들이 참석해서 아 변호사의 논고 검사의 논고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유죄 무죄를 결정해 주는 언도는 판사할지라도 미국엔 다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주어리 듀디에 갔어요. 주어리 듀디 가니까 쭉 모였는데 말이죠. 야, 그 주어리 듀디 가니까 그것도 이 배심원 대사 가니까 그것도 흥미있대요. 한 남자가 강간을 했대. 이 사람이 진짜 했는 강간했는 것이냐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 그걸 살피기 위해서 배심원으로 제가 여러분 이것은 이건 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미국의 우리 시민으로서 의무 가운데 투표하는 의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배심원 되는 의무, 이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행해야 돼. 그래서 갔는데 참 좋은 경험했어요. 근데 배심원들 후보를 불러다가 또 그 중에서 진짜 배심원을 또 골라. 근데 아주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야 이거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리려고. 공평하게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한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거나 영원히 죽게 만드는데 그걸 할 때 흐지부지 심판하실까? 아니다. 배심원들이 있다. 천사들이 보고 책이 펴 있고 하늘에 컴퓨터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보인 다음에 자, 내 심판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 맞느냐? 옳습니다. 주여. 이 사람 내가 구원할 수가 없었다. 맞느냐? 옳습니다.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전부 다 그런 정확한 완전한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끝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죠. 지글지글 영원히 태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뭐 괜찮네 뭐 적당히 살다가 뭐 한번 뭐 어떻게 구원 못 받고 멸망당해서 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무서운 건 이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나중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영원한 세월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의 사랑을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원한 하나님 그 우주의 선물과 기업이 무엇인지를 그들 깨닫게 될 때 이거는 지옥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요. 어쩌면 저렇게 큰 구원과 저렇게 큰 은혜와 선물과 전 놀라운 것을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었느냐. 세상에 내가 이런 바보거든요. 그 가슴 아픔이 불에 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기가 막힐 것이에요. 그들이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말이죠. 너 영원히 태운다. 너 믿어 안 믿어 일로 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우리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버리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악인들은 죽으면서 야 내가 너무너무 크게 실수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후회하며 주. 후회. 어떤 때 여러분 후회하시다가 가슴 아파서 잠 못 잔, 못 잔 경험 있으세요? 이건 그게 이유가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마음 아프고 후회되는 고통은 인류 역사 영원히 없을 것이에요. 악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후회하며 죽을 것이에요. 이게 지옥불에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생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생도 주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변화함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귀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늘에 있는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유다서 보니까 미가엘이 내려와서,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실 때 개그 일어나 없는 환란이 생길 때 미가엘이 일어나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귀와 싸우실 텐데 유다서 보니까 마귀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이 마귀를 꾸짖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거기에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의 대표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자들의 대표예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살아서 승천할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어떤 분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다가 많이 보니까 아멘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주저주저 하시지. 우리는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진리 위해서 순교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승천할 후보들인데, 왜? 예수님 속히 오시니까. 이 세상은 오래 갈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승천할 자들의 대표는 엘리야고 죽어서 부활해 승천할 자들의 대표는 모세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가지고 미리 하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앞으로 많은 영혼이 살 것이 아닙니까? 저 무덤을 보십시오. 수많은 의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인간이 되어서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 같은 그런 선조들이 하늘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성경을 다 읽어본 선수에 다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인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잘못 오해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여러분 타협되거나 반쪽짜리 가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살고 있으면 무엇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아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고 약속된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못 받았을 때 무슨 영을 받아요? 다른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똑바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둠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죄를 승리하는 복음, 죄에서 죽는 복음, 예수께서 마음에 사시는 그 복음을 이해한 자들은 뭘 받아요? 축복으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말씀을 때 이해가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남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다 짝이 맞아서 이해가 돼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니까, 참된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별하별 가르침과 별하별 핵에 망측한 그런 예언 해석과 별하별 일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교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글지글 영혼이 태우는 그것으로 해석이 되냐 말이에요. 왜 성경이 도대체, 예? IQ가 얼마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박사래, PhD래 또. 신학 박사고. 정식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나 박사 하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거 다 고치세요. 고치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오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이 해결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14만 4천 무리가 두 번째 하나님입니까? 야, 여러분, 이 질문은 황당스러운 질문 같아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죄가 없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만. 예? 그 뒤에 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구원에, 누가 또 이거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구원받는다는 건 좋은데, 죄를 짓지 않고 죄 없는 삶, 이런 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지나친 적용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 또 여기 있죠. 구원의 십자가의 공로와 도 진리를 믿음으로 확신이 있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데 두 번째 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정결사업, 두 번째 인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요즘 제가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은 제가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받는 인이 성령의 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있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침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타취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굴복하고 죄 때문에 슬피 울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타취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는데 그 성령의 인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동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원, 새로운 계획, 새로운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성령의 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그를 인쳤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은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이 없는 자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두 번째 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인은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말씀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언제 사방바람이 놓여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큰 계곡 이르렀던 환란이 생깁니다. 그 환란이 이르러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인을 받아야 할 텐데 짐승의 표의 환란을 지나면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마귀의 표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대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불렀어요. The seal of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것은 아직 없는데 마지막 큰 환란이 닥쳐올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나눠집니다. 이 세상엔 두 무리밖에 없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짐승의 표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두 무리만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명대로 사는 성품입니다. 그것이 인쳐진다. 인쳐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시면, 미국의 플로리다 가면, 거기에 이제 오렌지 주스 공장이 있는데, 참 오렌지 밭이 굉장합니다. 눈에 끝이 안 보입니다. 그걸 이제 수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말이죠. 크맣게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이 멕시코인들 특별히 들러붙어가지고 따놓은 그거 갖다가 이 트럭이 말이죠. 이 오렌지 밭을 만들 때 트럭이 지나가게 그 길을 다 만들었어요. 트럭이 저곳에 쫙 지나가면 그 들어가는 그 뒤에다가요 오렌지 딴 것을 갖다 덤프해요. 탁 던지고 차가우면 또 싹 가면 또 다른 트럭이 또 오고 트럭이 줄을 지어서 쫙 수십 대가 그게 지나가면 말이죠. 거기다가 딴 오렌지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던집니다. 그러면 이 이 오렌지를 실은 그 트럭들이요.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어디로 갑니까?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가면 이게 흔들림이에요. 아, 저 흔들림을 보고, 아, 이게 이거 흔들림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벨트가 있는데, 큰 벨트에다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이 그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가지고 쫙 들면 그 있던 오렌지가 수천 개가 쫙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그 벨트에 떨어져요. 그럼 벨트에 그 벨트에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에 그러니까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말이죠. 요런 구멍에 빠지는 것은 조그만 것들이에요. 이 조그만 게 다 빠지면 조그맣고 못생긴 것들은 전부 다 오렌지 주스를 짜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렌지 주스 100% 뭐 오렌지 주스 그거요. 좀 못생기고 조그만 것들이에요. 좀 신 것들이에요. 근데 극상품들은요. 이 구멍에 안 빠지거든. 크니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흔들려 또 막 이 벨트가 막 위로 옆으로 막 떨리니까 가다가 이 오렌지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와 막 하다가 막 빠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이 이 체질과 흔드는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떨 때 정신이 없죠. 시련 받고 고통 당할 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체질하는 거 그게 흔들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오렌지처럼 돼요. 그냥 늘 빠져버리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중간 사이즈, 그다음에 조그만 사이즈, 큰 사이즈. 여러분 그 저 플로리다 가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거 오렌지가요 어린 애 머리만 해요. 진짜 이만해요. 자몽보다 더 커요. 오렌지가. 이런 오렌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 그거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못 잡수셔 보셨죠? 그럼 몰라요. 그 맛을. 그건요. 맛을 봐. 성경 말씀도 맛을 본장하는 것처럼 그거 가서 보면 그건요. 어디 가느냐. 아주 극상품이기 때문에 비싼 고급 레스토랑 하면 식당에만 가지. 이런 시장에도 안 팔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인데 그거요. 탁 잘라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 주스가 와 하늘이에요 그거. 야 그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딱 자르면 팍 그 주스가 얼굴에 튀는 게 기가 막혀요. 그런 극상품이 있고 중간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뭐 네이블 오렌지 저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배꼽 오렌지 있잖아요. 비싸죠. 하나에 뭐 2천원 3천원 하는 거 배꼽 오렌지. 아 제가 오렌지를 좋아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한국에 오면 그 비싼 오렌지 사다가 저한테 줘요. 어떤 제가 좀 미안해. 비싼 거 혼자 근데 그런 것도 한국에 오는 게 참 그 맛있어요. 근데 거기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오렌지가 흔들리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곡들을 골라내실 때 꼭 그래요. 악인과 의인을 골라내실 때 여러분 꼭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고르시는데 극상품을 딱 흔들어서 딱 딴 다음에 싣고 가서 벨트에 놓아서 흔들려도 흔들려 나가지 않고 극상품으로 딱 되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포장해. 비닐로 싹 포장해가지고 무게 얼마? 값은 얼마? 딱 보내면 어디에요? 극상품으로 납품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씰, 인친다는 말에는 영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장을 친다는 말도 있고 포장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는 나에게 속한 자다 라고 인치시고 포장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딱 고정시켜요. 그게 고정시키고 포장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전쟁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어. 그리고 우리가 주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은 대단한 환란이요. 굉장한 무서운 핍박이요. 그런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핍박이요. 여러분 먹고 너 사고 팔고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해 주세요. 그런데 꼭 죽을 것 같아. 깜깜해. 그때 예수 하나님만 믿고 사는 믿음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 죄를 지시는 그런 깜깜한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요. 그렇죠? 자, 그때에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 포장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에요. 무슨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누구예요? 그들을 14만 4천이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됐어요. 뭐예요? 이들은
나에게 속한 자야. 이들은 너희들 봐라. 천사들아 봐라. 예? 이 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천사만 볼 수 있는 그 표예요. 봐라. 예수님 성품하고 닮았니? 닮았습니다. 나 아버지 성품과 닮았나? 닮았습니다. 이들을 영원히 데려가서 너희를 이웃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흠이 없게 딱 만들어주셔서 뭐 죄를 짓지 못하게 죄 지을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서요? 아니죠. 죄를 짓지 않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미리 대답할게요. 아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까지 좋은데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한 품성.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나니.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하나니. 나중에 한 줄 더 떠요. 또 사도 요한은. 범죄하지 못해 불가능이야. 범죄하지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요. 죄를 나중에 우리가 변화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해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내 천사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여러분 요셉이 말하세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그게 의인 아니요? 그건 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노력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꽉 찬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을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람은 죄를 못 져요.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저는요. 제 아내한테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아니 못 짓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한테 절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 몰래 제 물론 몰래 감춰둔 돈도 없지만은 그 싹 훔쳐가서 이불 싹 씻고 절대 그거 안 하는 게 못합니다. 우리 제 아내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절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생명처럼 사는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 불가능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가 때리고서 못 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닌데 전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죽여보십시오.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복음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연약해 쓰러져. 마귀가 다리를 딱 걸어. 탁 넘어져.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뭐가 와서 탁 쓰러지고 부딪히고 그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연약해서 어떤 때는 몰라서 그러나 이렇게 범죄한 다음부터 마음이 아파요.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게 의인이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겨서 죄 없이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범죄치 못하나니 그랬어요. 범죄할 수 없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복음의 기별인데 전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다 비웃고 완전 주인이 뭐 자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강 목사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서 죄 지은 적 없다면서 자기는 완전하다고 하면서 자기만 거듭났다고 한다면서 별하별 얘기 제가 다 들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 뭐 들어야지. 우리 전 예수님만큼 정죄받고 고통은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제가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그런 취급 받으셨는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이러면 38년 그 요한복음 5장이죠. 38년 베데스다 목관에서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뭐라 하셨어요? 다시 만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악한 것이 너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지키라 그런 것이에요. 죄는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범죄치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 너희가 범죄하면 하늘에 너희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너희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근데 이 요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만 좋아해. 예? 그것만. 자, 이거 보세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우리의 죄를 계속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죄를 짓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이상주의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죄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또 그것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도와 소원이 그래서 그래. 자기는 죄를 벌릴 마음이 없어. 여러분이시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죄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멘. 전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제가 아멘. 아멘. 뭐가 문제야? 아멘 하면 되지.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다 혹시 내가 쓰러지고 범죄하고 실수했으면 주여 날 불쌍히 여기서 나 근데 하려고 했습니다. 안다. 안다 내 아들아. 또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을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만약에 날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그것이라면 나 그거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 죄 짓게 하는 거 없애버리면 되지. 안 없어져요?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뭐 극단주의다 완전주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극단주의고 완전주의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극단자예요 완전주의예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길이에요. 또 짐승의 표는 컴퓨터 칩 666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받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대리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카드 준다든지 신용카드든지 뭐 은행 데뷔카드든지 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 것을 먼저 가지게 하면 그거 갖는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때에 그때 이런 통제 방법들이 같이 시행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그런 것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도 크레딧카드가 여러 개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 가운데서 데뷔카드 같은 것들 말이죠. 데뷔카드는 뭐예요? 신용카드가 아니고 내가 은행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걸 무슨 카드라고 해요? 한국에서. 예? 체크카드. 그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 체크카드는 온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요. 앞으로 요 체크카드는요. 베리칩 씻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게 쫙 돌아가는 건 금방 돼요. 그거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유럽의 요즘에 경제 파탄 나는 거 보세요. 미국의 경제 파탄 보세요. 온 세계가 경제 파탄 보세요. 이건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각계인들의 경제적인 것을 완전히 통할하려고 하는 음모예요. 이제요 모든 사람에게 체크카드 주면서 이거 없으면 너희들 사고팔고 못한다? 모든 것은 그거예요. 봉급도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현금이 없어요. 현금 없는 사회. 옛날부터 말했죠. 그건 왜 좋아요? 마약한 장사들이 마약을 못해 이제 현금을 안 하니까. 전부 다 깽들 은행 깽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 볼 때 야 좋다 그렇게 하자 이상주의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각개인을 묶을 수 있어요. 이것은 금방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이 제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짐승의 표냐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고 팔게 팔고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대리집을 넣고 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짐승의 표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리칩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리칩이 비싸요. 그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 다 해요. 모든 인류가 전부 다 베리칩을 넣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갑작스럽게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것이고 통제하는 방법과 기구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지옥, 천국, 영벌 이건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예언이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은 그 예정설 아닙니까? 와, 이것도 참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그것도 예정설 같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개인의 구원과 운명을 결정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왜? 어떤 때는 주님께서 막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하시면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자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휩쓸어버리고 한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다시 메시아가 태어나는 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사람 이 지구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인을 누가 구원하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정하시는 예정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예지예정이죠. 미리 아심으로. 미리 아심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있죠. 주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예지예정이에요. 주님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정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이미 기록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Federal Reserve, 그 미국에 있는 연방제도, 은행, 연방은행, 중앙은행, 이것은 바티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흑암의 세력인 금융가 집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모든 세상의 은행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요즘에 어떤 은행들은 자꾸 퇴출시키죠. 조그만 은행 다 없어요. 큰 은행이 있고, 큰 은행들은 조금 다 합쳐요. 멀지하죠. 큰 기업들 자꾸 멀지하고 다 합치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 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 상고들이, 선원들이 바벨론을 불타는 거 보고 다 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의 종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하나입니다. 그 맨 위에 세계 하나의 정부입니다. 하나권입니다. 그 뒤에 세력이 무엇입니까? 교황권입니다. 이것은 오래 해왔습니다. 제스윗이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많은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몰타의 기사단, 콜럼버스 기사단, 그렇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디, 오프스데이, 많은 비밀 집단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처음에 일할 때는 학교를 세우고 자선사업을 하고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지만 뒤에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교황에게 다시 갖다 바치기 위한 음모입니다.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모든 세상의 은행들과 금융들은 하나로 합쳐져서 뒤에서 한 존재가 통합하고 한 존재가 컨트롤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려면 장애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혜 있게 말하십시오.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저는 이미 찍힌 사람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막 소화됩니다. 들을 자는 듣고 뭐 욕하시라면 욕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교우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지에게 진줄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얘기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영적이고 그런 데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진리를 찾아가는데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가족 간의 갈등과 먹고 사는 문제인데,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고 나가는데 부인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참 힘듭니다. 이야, 저는요, 제 아내가 저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하여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제 옆에 서 있는 제가 아내만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여자이길래 남편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죄가 많습니다. 왜 죄가 많은가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곳저곳에 이단에 한 두 번 빠져봤거든요. 생애비가니까 이것도 이단이래요. 제가 과거에 이단에 빠져봤기 때문에. 아, 책임이 있네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렇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 제가요,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단이나 극단이나 광신에 잘못 빠져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찾다가 그런 데 빠져봤지. 예? 그냥 있는 사람은 안 빠져요. 여행을 가니까 빠지지. 집에 가만히 있어 왜 빠지나? 안방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아십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하다가 찾다가 실수하여 빠지는 것이 안 빠지고 안방에만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수를 안 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실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암흑이 많고 이렇게 어둠과 오류가 많으니 세상에 한국에 오니까 별파가 다 있어요. 무슨 파 무슨 파. 나중에 또 그 파가 있는데 이름이 또 신천지야 또. 이 지구상인데 신천지래.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제도가 이 땅에 다 있대요, 정말. 뭐, 열두 지파도 있고, 열두 제자, 야, 저 보니까 진짜 신천지예요. 다. 이 세상에 얼마나 파가 많은지 말이에요. 무슨 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잘못된 곳에 빠졌다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저한테 간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더라고.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디에 진리가 있냐.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없고 이게 답답해 죽겠는데 예언도 안 풀리고 복음도 이게 아닌데 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아닌데 이거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어두운데 구덩이와 함정이 저렇게 많으니 왜 안 빠지겠느냐 말이에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생애빚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빚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주고, 그래서 생애의 빛이에요. 아멘. Light for life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지들이 무슨 생애빚이냐. 아니, 생애빛인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생애빛인데. 생애빛인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 있는데. 아니, 우리 말하는 게 빛이 아닙니까? 빛이지. 성경대로 빛을 주는데. 그래야지 이 깜깜한 세상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아멘.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나 설교 하나 듣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DVD 듣고, 어떤 사람은 CD 듣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전해 듣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에요. 인터넷 들어와서 인터넷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 영혼들이 참 많아요. 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진리를 안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주님의 은혜요. 하늘을 찬송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얘기 들어보시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 인간을 높이는 말을 하던가요? 우리가 언제 인간적인 다른 이상한 논리를 말하던가요? 우리가 언제 성경에 벗어난 다른 얘기를 설명하던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참된 복음과, 그렇죠? 마지막 시대 현대 기별과 예수님의 속히 오신 재림과 성결케 되는 복음과 성경에 말씀한 정확한 예언을 해석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빛에 왜 축복이 중요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열매가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니까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강 목사님이 설교 잘하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천만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세상에 한두 명입니까? 아유 목사님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복음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자들이 번쩍 깨는 것입니다. 눈이 뜨고. 아. 자, 보세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의 두 뿔 가진 양이 미국이라는 말씀을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두 뿔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입니까? 오, 그거 좀 훅 믿는 얘기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야, 그 뭐, 한나라당, 뭐, 자유, 뭐, 민주당,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만 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이 새끼 같은 양이 예언에 기록됐을 때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두 뿔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 교황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다? 짐승 그렇죠? 적그리스도 죄사람 이런 건 신약 얘기고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 작은 뿔 그렇게 말해요. 작은 뿔은 로마가 갈라지고 10뿔 10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이 뿔은 다른 뿔하고 달라요. 왜? 종교적 정치적으로 통합된 그런 세력이니까 바티칸은 정부면서 종교 집단이니까 다른 세력이 올라오는데 큰 입이 있어요. 예? 큰 말을 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해. 성도를 핍박해요. 큰 눈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작은 뿔이 하나예요. 뿔이 하나. 그러니까 왕권 제도예요. 예? 왕권 제도. 그래서 그 바티칸은 세계의 기독교의 아버지, 파파. 그래서 이 교황 뿔이 하나예요. 바티칸 그 정부의 왕 뿔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뿔이 하나인 종교 독재를 통해서 종교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였어요. 중세기 약 한 1000년 동안에. 그러므로 이 핍박에 피해 도망을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뿔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말이에요. 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사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왕권이 아니에요. 독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행정을 하는 대통령 제도와 또한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국회가 따로 있어요. 민주주의예요. 사법부와 입법부가 따로 있어요. 이러한 종교와 국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제1조에 국회는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 수 없다.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무기 소유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북뿔 하나 독재가 아니라 두 뿔 달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사람들이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서부터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 한 분을, 한 분만 좀 더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끝마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지금 늦기 전에 지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 빌립보서 4장 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우리 사는 생애 자체 계획과 우리 사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정말 모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이거 힘들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아예 포기하지. 그럼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짓기 싫어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안방에 가만히 명상만 하고 있으면 제일 좋겠다.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사람이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시험과 유혹을 한 번에 10개를 받습니까? 한 번에 하나씩 받습니까? 시험과 유혹. 아, 여러분, 시험과 유혹 안 당하세요? 한 번에 10개씩 한꺼번에 받습니까? 한 번에 하나씩 받습니까? 한 번에 하나씩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혹을 3개, 4개, 5개, 10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씩. 다시 말해서 내 의지의 선택은 하나야 하나씩 의지하고 딱딱 정해라고 내가 선택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10가지가 보여도 저기는 도둑질, 간음, 탐심 이렇게 다 보여도요. 내가 안 한다 하는 것을 뭐 이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씩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살다가, 아,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안 하면 돼요. 또 살다가, 이건 죄다. 안 하면 돼요. 이거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남자들이시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돼. 보여요? 도망가시면 돼요. 다윗처럼 자꾸 보면서 기도하니까 빠지지. 바세바를 왜 자꾸 봐? 보지 말아야지. 예? 이게 문제거든. 사람이요, 죄를 승리하는 데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서 노름하는 도박하는 장면 있잖아요. 보지 마세요. 왜 자꾸 봐? 예? 자, 그래가지고 뭐, 고스톱 하는 걸 자꾸 보니까 고스톱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모르고 뭔지 모를 뿐더러 전혀 유혹이 없어요. 전 술 마시는 거. 전혀 유혹이 없어요, 저는. 예? 그게 재밌어야지 유혹이 있는데. 누가 마시면 싹 마시면 아이고 쓰겠다 저 그렇게 생각돼. 그래서 아이고 저 속 아프겠다. 조금 있으면 아침에 또 멀미하고 또 토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맛있다 마셔보자 그런 유혹이 저는 안 들어가요. 담배 필 때 아이고 저걸 어떻게 뻥끔뻥끔 하나. 그건 유혹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 인이 배겼던 사람들은 아직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유혹이 올라와? 안 하면 돼. 주님 하면 돼. 어떤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주의 복음은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예? 우리가요, 어떤 유혹을 느낄 때 주여 하면 그걸 그냥 때려서 없애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예요. 아멘. 경험해보세요.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아멘.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맨날 죄에 자꾸 떨어. 아이고, 나 어떡하나. 옛날에 지냈네. 또 빠질래. 아이고. 그럼 빠져요. 이 땅에 계신 분보다 하늘에 계신 분이 더 크시잖아요. 이 복음의 이게 믿음이고 신뢰예요. 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유 나는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핀 사람도 끈태 하루 아침에 뭐 뭐가 문제? 뭐가? 아이고 참 어땠는데 웃겨요 정말. 벌써 그런 생각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 자체가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요. 예? 너무너무 여성 편력이 많아가지고요. 여자 얼굴만 보면요. 그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는 여자들 많이 속여봤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래? 잘했다. 난 700명이었다. 할 말이 없지 700명이었는데 그런 솔로몬이 이겼어요 복음으로. 그러면 내지 뭐 잔소리가 많아요. 핑계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은행깽 하는 거, 그건 거의 유혹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깽에 유혹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거 유혹이 없어요. 담배도 술도 유혹이 없고 저는 다른 거 아무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전 그거 싫거든요. 주님, 주여 하면 없어져요. 주여. 여러분 길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귀가 멀으셨나? 소리 질러. 왜 이렇게 통성이다 소리 질러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께서 뭐 보청기 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소리 안 질러도 마음속으로 주님 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 느낄 때 저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와요. 주님 3천만 원 주세요. 그건 시간이 걸려요.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주여 이 죄 그러면 0.1초에 와요. 그 파워가. 그런데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할 때 와요. 원치 않으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절대 도움이 안 와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죄를 끊어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나 절대로 안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즉시 올 수 있는 능력이 와서 마음이 바뀌고 유혹이 금방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끊을 마음이 없어. 끊을까 말까.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할 때까지.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죄를 승리하고 버리겠다는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듭남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 좋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우리 의지는 약하다. 썩은 새끼줄 같다. 약하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의지는 강한 것이 된다. 아멘. 우리는 모든 악을 이길 수는 없으나 우리의 연약하여 그러나 우리는 모든 악을 이기기로 결심할 수는 있다. 아멘. 우리는 내 의지를 주 앞에 다 바치는 데 연약하나 내 마음과 의지를 주 앞에 바치기로 지금 결심할 수는 있다. 아멘.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원하면 돼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are willing to be willing. 내가 기꺼이 원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꺼워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어떤 기도가 Lord, I'm willing to be willing. 어떤 영어가 좋아요. 편하게 주여 나는 기꺼이 원하기를 바랍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과 함께 뭘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고통. 고통은 축복이에요. 고통은 아프죠. 그러나 축복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나시린이십니까? 하는 질문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닙니다. 나시린보다 더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그보다 훨씬 더한 분이었죠. 나시린은 삼손 같은 침례요한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죠. 예수님은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칩을 넣기로 의료법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피해야 하는지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건 무조건 다 의료법은 다 참가하고 다 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이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법은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특별한 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수입, 지출 모든 것을 알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돈을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운 법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한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밀어붙였어요. 오바마 대통령 놀라운 사람입니다. 또 이 법 가운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0 칩을 넣기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있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이디하는 아이디를 뭐라 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긴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60 칩을 넣고 뭐 무슨 뭐 베리 칩을 넣고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조항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것을 정확한 영어 조항을 찾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것을 발견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모종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확대 해석돼서 앞으로 모든 개인들을 다 주장하는 그런 표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위일체는 개신교에서의 교리인데 미국에서 나온 몰몬교는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몰몬은 이단인가요? 몰몬은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원래 천주교에 다는데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세 하나님이 한 몸 가운데 들어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수적인 옛날의 미국의 선조들은 삼위일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하고 세 분 하나님 Three Godheads 세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하기를 말을 하길 좋아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그렇게 말해도 뭐 큰 문제 없다고 우리가 다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삼위일체란 말은 세 하나님이 한 몸 가운데 들어있어서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체와 개체를 가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의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들이신데 그분의 목적과 풍성과 계획이 같으므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거기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또 침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느라 아니 인격제와 개체가 없는 성령의 이름을 뭐하러 이름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신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 그분이 오시면 인격제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든지 뭐 태어났다든지 창조받았든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은 선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동등하신 인격체와 각 개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제 목소리도 이제 가물가물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 달 정도 합숙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 꽤 많은 어두움들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올려놓는 인터넷과 만드는 DVD와 CD와 책자들을 계속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32가지 소책자만 다 연구하셔도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됩니다. 성경에는 32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 풀어서 책자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것만 다 이해하시면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어느 신학교 가도 그렇게 주제들을 분명하게 쉽게 설명해서 배우는 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기꺼워하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길 원하오니 저에게 그런 자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와 오리와 흑암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Amen.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